신약성경 95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95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기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그 동역자들이 베드로 또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동역자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그 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이제 호숫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는데 갑자기 두 배에 가득하게 한 번만에 그렇게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왜 오늘 읽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저의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드림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이 없이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닐게 될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성도가 아니라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이러한 칭찬만 듣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베드로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요 시몬입니다. 시몬의 아버지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시몬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혹시 이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을 쓰시면서 더 사랑하는지 우선순위에 나를 두고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물어보실 때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셨죠.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몬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요한이죠.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래서 이 시몬의 아버지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시몬을 낳았고 시몬은 자라나서 여느 보통 동네 사람들처럼 그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을 이때에는 이미 그는 결혼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그에게는 장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장모님을 베드로 자신의 집에서 모실 정도로 신성이 착한 또 어진 그런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베드로에게 있던 아내는요, 전승에 의하면은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보다 먼저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가 사역을 다닐 때에 그의 아내와 함께 전도 사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처음에는 그에게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사도를 말하죠.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헬라어로 하면 페트로스. 페트로스는 이런 돌을 말합니다. 페트라는 바위를 말하지만 반석을 말하지만은 이 페트로스, 베드로의 이름은 작은 돌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아버지 요한이 지어준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를 때는 시몬 베드로,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보통 사람들에게 붙이는 고향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 그러면 가룟은 고향을 말하는 것이고 유다는 이름이죠. 가룟 사람 유다 이런 의미죠.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면요 그 시몬의 고향은 구레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 그러면 시몬은 고향이 아니라 원래 이름이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유명한 이 베드로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었던 그 시점부터 해서 베드로라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기록을 할 때 베드로라, 시몬이라는 베드로 이렇게 이름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시몬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4장 31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 가버나움에 큰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죠. 근데 그때에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서 깨끗하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아니, 이 예수라는 사람이 명령을 하니까 귀신들이 순종을 해서 두려워 떨면서 도망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온통 예수님 소문으로 가득 퍼졌습니다. 온통 예수님 이야기뿐입니다. 아니, 그 예수라는 사람이 명령을 하니까 영적인 존재들도 두려워하면서 도망을 가더라는 이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있던 어떤 사람이요, 시몬의 장모가 지금 중한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걸어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보니까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 쏠려 있고 또 일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보니까 중한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누워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더니 그 시몬의 장모를 보시면서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놈! 죄송합니다. 이놈 열병아! 그게 왜 있느냐고 나가라고. 예수님께서 열병을 향해서 꼭 사람을 꾸짖으시는 것처럼 꾸짖으시니까 그 즉시로 시몬의 장모에게서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열이 없는 상태에서 앉아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몬도 그리고 그의 아내도 그리고 그의 장모도 당사자인 장모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수종 들었습니다.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발 씻을 물도 갖다 드리고 음식도 준비를 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 가정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해질녘이 되니까 여기저기 소문을 듣고 온갖 병자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그리고 귀신들도 다 떠나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시몬의 집에서 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시몬의 집은요 갑자기 집회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현장에는 눈물도 있었을 것이고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감격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러한 말들도 서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도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고 어머니가 치료받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했고 그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잠깐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요. 길가, 또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에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옥토밭이 좋습니까? 아니면 돌짝밭이 좋습니까? 옥토밭이 좋죠. 대답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연히 옥토밭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돌짝밭에 떨어진 성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렇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짝밭의 성도도 예수님 가까이 앉아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데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갈 때 그 귀신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말씀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기가 막히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선포를 했죠.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인가? 다 그런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고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알고 믿고 떤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잘 나오지도 않지만은 저는 하나님 계시는 거 압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죠. 제가 그분들을 신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그랬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떨지만은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고 믿고 선포도 하지만은 그들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관계가 얽혀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믿고 떠는 것, 여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어머니,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여기에서 그쳐버렸다면은, 그렇다면은 예수님과 그 혼인집은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인생에서 그 혼인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한마디를 더 덧붙이죠.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대로 하면은, 그러면은 그제서야 상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혼인집이 서로 연결이 되고 상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정말로 이 혼인집은요 아무것도 아닌 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죠. 이 돌항아리 여섯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는 물을 떠다 주어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물을 채우라고 그러더니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요, 물은 포도주로 변화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물과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향기나는 그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만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들을 다 평가를 하실 때에 믿음을 가지고 책망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즉 말씀에 순종했는지 안했는지 이것을 가지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행위를 가지고 평가하셨습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을 닮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세 속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를 보시면서 평가하실 때 믿음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지 않는 이 행위를 탓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덜 느끼게 하는 풍토를 이미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거는 강조를 많이 했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복음을 너무 값싸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그래서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만 하면은 그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값싼 복음을 너무 깊이 심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종교학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기 부인이 있는 종교는 고등종교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자기 부인. 이 부인을 하는 종교,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힌두교, 불교, 자기 부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선행을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선을 행하죠. 그러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힌두교, 불교, 고등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자기 부인을 하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고등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고등 종교가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 징후가 있을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학자들의 말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직자의 수가 많아집니다. 자기 부인이 그만큼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자기를 쳐서 죽이는 그러한 길이라면은 목사가 되는 것이 그렇게 결코 좋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니까요,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시키는 것입니다. 보통 세습을 시키는 교회는요, 조그맣고 작은 교회, 힘든 교회, 그 교회에서는 세습을 시키는 것 잘 볼 수 없습니다. 세습을 시킬 때는 보통 큰 대형 교회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면은 자기 아들에게 그 길을 물려주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편안하고 좋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길 세습을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성직자 수가 많아지는 것이 멸망의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 건물이 늘어나고 화려해집니다. 자꾸만 교회를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복신앙이 대세를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고난은 싫고 복받기만을 추구하는 이것이 바로 망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학에서 역사를 이미 검증해가지고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마치 한국교회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자기 부인이 약합니다. 그러니 세속화의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인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것이고 주님과 내가 상관이 있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데 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냥 알고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올바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이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 있을 곳이 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를 사용을 하셨는데 하필 그 배가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때 시몬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피레미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망을 하고 그 아침에 해변가에서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이렇게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꼭 잡아야 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손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호수에서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는 그 배에 앉으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배는요, 호숫가에서 멀리 중앙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배를 조금 떼었습니다. 조금 떼었다라는 이 말씀은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은 베드로는 그물 손질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배를 물속에서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베드로가 배에 타서 배가 요동하지 않도록 또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그 배에 어쨌든 베드로는 가까이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예수님을 배에 태워서 자신은 그 배를 아마 물속에서 붙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그물 손질하던 것을 멈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딱 한 발자국만 더 나가시면 됩니다. 한 발자국만 더 나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이미 베드로도 자신의 집에서 또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그 능력 이미 다 체험을 했습니다만은 한 발자국 더 나가지 아니하니까 그는 그냥 자신의 삶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는데요.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호숫가에서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멀찍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한 발자국 더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잘하는 것입니다. 맨 앞에서, 뭐 죄송합니다. 맨 앞에서 제 바로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하는 것 꼭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을 맨 뒤에서 듣는다 할지라도 한 발자국 더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럽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할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밤새도록 고기 잡아봤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제가 여기 전문가입니다. 세 번째로 고기 잡는 최적의 시간은 지금이 아니고 밤입니다. 지금은 해가 떠 있습니다. 물고기도 지금은 잠자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이건 전문가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적당한 곳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 이미 그물 손질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변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모를 치료해 주신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6절 말씀에요.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 예수님 지금 사실 그물 손질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물고기 없습니다. 해가 뜨면 물고기들 다 잠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 다 던져보아서 사실 지금 예수님 그물 안 던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만약에 베드로가 말씀을 그렇게 들었다면요. 베드로는 그냥 시몬으로 지냈을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으로만 끝났을 것입니다.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만약에 하지 않고 그물을 던지지 아니했더라면 그는 그냥 그대로 보통업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 말씀을 하셨죠. 순종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은 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도 기쁨으로 받고 아멘도 하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양심을 짓밟으면은 그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만은 한 번 그물 던졌더니요 물고기가 두 배에 가득하게 잡혔습니다.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갑자기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물고기가 가득하니 잡혔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베드로와 그의 직장 동료들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으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무릎 앞에 베드로가 무릎을 딱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제가 못 견디겠습니다. 주님 내 곁에 계시는 것 제가 못 견디겠습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 앞에 앉아계시는 예수님에게서 베드로는 지금 신적인 권위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개념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시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경외감이라고 그러죠.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베드로는 사실 그 일대에서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었다라고 특별히 지칭해서 말을 한 것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가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그 동역자들이 다 놀랐다 그랬죠. 그 놀랐다라는 그 말씀은요, 두려워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전을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사명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체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 보면서 이런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들이 밤새도록 잡으려고 노력했던 물고기 아닙니까? 만선입니다. 그것도 두 배 가득 채우게 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잡아야만 되었던 것이 바로 그 물고기 아닙니까? 물질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을 따랐으면, 이 말씀은요,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딱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라가라는, 그래서 집도 버려두고 아내도 자녀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라가라는, 그래서 다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하면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이 말씀은 해석을 하면,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는 물고기였는데, 지금까지는 재물이었는데, 지금까지는 내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내 어머니, 아버지, 아내, 자녀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내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아무나 이것을 그대로 체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제가 한 발자국 더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면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했던 내 가족들, 그리고 내 물질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를 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위가 바뀌어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순위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한 발자국 더 나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욕 정말로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라고 입으로 이야기는 하면서 돈 앞에 서게 되면은 신앙의 양심을 버립니다. 복 앞에서는 예수님을 뒷전해 버립니다. 양심을 저버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은혜의 문이 닫혀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우리 힘으로는요, 회개도 못합니다. 교회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까?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난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를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한쪽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진정한 회개가 교회에서 있습니까? 만삭이 든 여인이요, 아이를 낳고자 하지만은 아이를 낳을 힘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내가 내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할 때에,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알려드릴 때에, 올려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 의지하면서 한 발자국 더 나가셔서 주님과 내가 깊은 연관이 되고 상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잉태하려고 하는 여인이 힘이 없어서 손을 놓아버리는 것과 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만 듣고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주님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신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수도 부족할 물질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이렇게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드릴 물질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또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장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우리로 인하여서 예수님 믿고 참으로 놀란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모든 십일조를 주님 백배나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고 나누어 주고 선교하며 구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귀한 종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멀리 출사 중에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근문에 있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 중에 있는 모든 식구들 찾아가 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치료하시는 주님의 그 놀란 능력을 체험하고 벌떡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